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온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가지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서기관 중에는 그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계속 논쟁을 하시는 장면을 그동안 며칠간 우리가 묵상을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논쟁을 거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느 누구도 사실 예수님께 더 이상 대항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더 이상 시비를 걸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 20장 39절 40절을 보시면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더 이상 예수님께 어떤 이 시비를 걸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아주 논쟁을 잘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저 위에 누가복음 20장 26절도 보시면 누가복음 20장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께 논쟁을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답변 앞에 다 이렇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응답하신 대답하신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논쟁을 통해서 응답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좀 더 주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입증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메시아 누구냐? 새로운 다윗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은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모든 이방인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찾아준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모든 이방인을 다 물리치라고 그랬는데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계속 이방인들의 공격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 때 바짝 영적인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도 처음에는 불신받아가지고 전쟁을 좀 잘한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이방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다윗은 어떤 민족과 싸워서도 항상 승리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시대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평화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대인의 전통, 그 구약의 전통 속에서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뭐 열왕기 상하 이런 거 묵상할 때 항상 선한 왕, 바람직한 왕의 모델이 기준, 모델이 다윗인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을 되찾아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요, 이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다윗처럼 모든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다윗의 후손, 새로운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도 보시면 누가복음 그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누구냐면 이게 이제 다윗인 거예요. 다른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게 이제 다윗인데 예수님을 마치 새로운 다윗을 맞이하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배경에 기초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본문 4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새로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라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원수를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원수를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이 어른이고 후손이 그 어른에 비해서 더 지위가 낮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보다 더 못한 존재인데 왜 다윗이 자기보다 못한 자기 후손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오실 메시아,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굳이 베들레헴에까지 오셔서 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기까지 하셨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다윗보다 더 크신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시기를 자신은 예수님 자기는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전에 묵상한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31절부터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이나 요나는 얼마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거는요, 예수님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어떤 인물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혹은 더 크고 더 중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도 종이고 솔로몬도 실패한 종이고 어떻게 보면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종인데 예수님은 그 선지자 그런 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 모세보다도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오늘 본문 보시면 아주 공개적으로 서기관들을 비방하세요. 비난, 책망하세요. 책망.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절부터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전체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이 서기관이라는 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폼 잡는 거 좋아하고 잘난 척하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거 좋아하는 그런 아주 나쁜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우처럼 행동하는 외식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는데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멋있게 자기를 멋있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지도자들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 이런 외식하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47절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적 지도자는 가난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또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후에 과부를 칭찬하세요. 두 렙돈 헌금함에 넣는 과부를 칭찬하시는 거죠. 두 렙돈이라는 거는 우리로 말하자면 두 푼, 뭐 이렇게 몇 푼 안 되는 돈을 넣는 아주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의 현금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데 자신을 드린 거죠.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떤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어떤 성경 학자들이 말하기를 당시의 성전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대요. 여러 가지 용도로. 그런데 헌금함에 이렇게 기계 장치가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돈은 지폐가 아니고 다 동전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은화, 뭐, 그만 이게 무게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세겔 나오고 문화 나오고 뭐 다 이렇게 돈 데나리온 나오고 하는데 이게 다 쇠붙이로 만든 은이나 금으로 만든 동전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무게에 따라서 헌금하면서 소리가 다르게 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기록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다 나는 거예요. 그러니 과부가 넣은 이 두 렙돈이라는 것은 아무도 주목할 가치가 없는 푼돈인 것이고 부자가 넣는 것은 와, 저 사람 헌금 엄청 많이 하네 이렇게 할 만큼 표시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주 재미있는 거는요, 21장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헌금함 앞에서 누가 얼마나 넣는지를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보고 계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관심이 많으신 거죠. 주님께서 누가 어떻게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비록 푼돈을 넣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전부를 넣은 사람이에요. 가끔씩 교회 안에서 서기관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서기관처럼 폼 잡고 자기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가를 과시하고 싶어서 일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많이 일하고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가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과부, 가난한 과부가 그 두 렙돈 넣을 때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헌신을 흉내만 내는 사람도 있어요. 헌신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굳이 우리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고요. 어떻게 보면 주님은 천군천사를 시키면 훨씬 더 잘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시킵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보면 이게 손주들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잘해서 그렇습니까? 잘해서가 아니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요즘 우리 그런 게 없는데요. 교회가 제일 재밌고 제일 밝게 웃을 때는 언제냐면 유치부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하고 노래할 때입니다.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잘하는 걸로 따지면 북한 아이들 잘합니다. 북한 아이들 춤추고 노래하는 거요. 근데 그거 보면 우리가 이게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인데 아이답지 않은 거, 섬뜩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와서 지난번에 그 유아세례 할 때도 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자식들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뭘 많이 드리고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고 주님 앞에서 온 마음을 들여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폼 잡는 헌신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헌신을, 일을 잘하기로 하자면 천군 천사가 더 잘하는 것이고 일을 헌신을 많이 하는 걸로 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게 주님은 우리가 뭐 많은 걸 드리고 뭐 큰 일 이거 아니고 네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서 네 전부를 이 마음을 드리느냐 하는 것을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삶을 드리고 우리 전부를 드리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